예, 우리가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왕국, 특별히 두 왕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왕국의 구분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았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왕국인 천국, 그리고 사단이 다스리는 악의 영역인 이 세상으로의 구별이죠. 이 구분 속에서는 우리가 오직 어디에만 속해 있죠? 오직 천국에만 속하여 이 땅에서도 천국에 속한 삶으로 구별되어 살아가야 함을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친 후에는 하나님의 두 왕국인 국가와 교회가 또 어떻게 구별되어서 우리는 이 두 왕국에 다 함께 속하여 살아가죠.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도 살아가고 또 교회의 멤버로서도 천국의 시민으로서도 살아가는데 이 두 왕국에 다 속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또 어떻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좀 한 달 정도 지나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때가 되면은 이 두 왕국, 투 킹덤이라는 책을 여러분께 이제 카피해서 이제 한 장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모든 성경을 통해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왕국인 천국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는 꼭 천국이 있다는 것, 복음의 중심은 천국이라는 것을 모든 성경이 한 메시지로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예표와 그림자로 가르쳤지만 예수님이 그 모든 현실을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예수님과 천국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혹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에 속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순종해야 하는가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특별히 십계명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우리가 십계명을 이해할 때에 십계명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 가지 그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은 십계명이 주어지는 언약을 기억을 해야 돼요. 십계명이 주어지는 언약은 옛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십계명이 주어질 때 옛언약의 현실도 함께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십계명을 여전히 그 옛언약의 현실 속에서 이해하게 되면 큰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새언약의 현실 속에서 다시 비춰봐야 되는데 십계명을 예언약의 현실 속에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십계명이 선포되고 율법이 주어질 때 함께 선포되는 것이 있어요. 예언약에서는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거죠. 그것이 예언약의 현실이에요. 지금도 그 현실대로 십계명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도 십계명 잘 순종하면 이 땅에서 복받고 십계명 잘 불순종하면은 또 이 땅에서 벌받는 이런 현실로 예언약 아래서 우리가 이 땅의 현실로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투킹덤 할 때 배우겠지만 그 십계명을 가지고 이 세상 나라의 법에까지 다 적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십계명이 주어지는 배경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죠. 이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띠아남이라 그러거든요. 조심해서 얘기해야겠지만 기독교 안에서도 나라법을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뭐예요? 교회법하고도 같이 연결하는 마치 신정정치와 같은 것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죠.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로 이 십계명이나 또 율법을 구약의 율법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은 오늘과 다음 주일에는 일단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오신 이후에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가르쳐 주시고 풀어 주시는가.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 안에서 우리의 부르심,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속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해요. 나중에 이제 그 투킹덤으로 두 왕국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 좀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특별히 이 투킹덤 책을 보면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그 산상수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가 옛사람에게는 이렇게 가르쳤지만 이제는 이렇게 가르치신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거기에서 이 두 왕국이 적용해야 할 그 율법의 원리가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조금 그때 가면 더욱 자세히 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이 십계명이나 율법을 천국 백성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를 먼저 붙들어야 돼요. 이것을 자세히 올바로 붙들어야 그때 가서 더욱 잘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구원 역사를 보면 구약이나 신약, 구약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왕국에 속하게 하신 후에는 항상 율법이나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 왕국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 왕국에 속하게 한 백성들이 어떤 현실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질 때마다 그 계명을 올바로 이해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계명이나 율법이 주어지는 것도 점진적인 계시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즉 모든 계명의 본질은 같아요. 다 한 가지 본질이에요. 한 가지 현실을 알려주고 있지만 그 계명이 드러나는 현실에 있어서는 구원 역사마다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을 보시면 아담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시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 왕국을 세우신 후에는 어떤 계명을 주시냐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으로, 그렇죠? 하나님 왕국의 현실을 알려주십니다. 거기서는 나타난 계명이 그거라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그 이후에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에는 그 계명의 내용도 점점 풍성해져 간다는 거죠. 즉, 그 계명의 내용이 풍성해져 갈수록 하나님 왕국의 현실도 더욱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더욱 풍성하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현실도 더욱 풍성하게 그 계명이 주어지는 계시에 따라서 드러나게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그 하나님의 계명을 많이 알려주실 때가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후에 자기 백성으로 이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신 후에 출애굽 19장 20장에 가면 뭘 주세요?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 하면 하나님 왕국의 현실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옛 언약이라고 부르고 그때 주어진 율법을 옛 언약의 율법이라 부르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은 옛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 그때 주어진 율법은 옛 언약의 율법. 그리고 그 옛 언약의 율법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돌판에 새겨진 문서.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같은 데 가면은 이제 구약의 그 율법이 주어지는 옛 언약의 현실을 돌판에 비교를 해요. 그리고 이제 새 언약의 현실은 성령님이 부어지신 걸로 이제 연결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것을 우리가 옛 언약의 율법이라고 부르고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이 이것을 대표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을 드러내 보여주셨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 세우신 하나님의 왕국은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왕국은 아니었다는 거죠. 장차 올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인 천국의 현실을 부분적으로 가르치는 예표와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때에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도 그때에 주어진 십계명도 천국의 현실을 증거하는 예표와 그림자와 같았다는 거죠.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완전하게 다 드러난 율법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증거하는 율법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는 십계명 하면 와 그게 완전하지 않아? 이러면 큰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은 들어가 있지만 그것이 그 무엇을 그 율법과 계명이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가에 대한 현실은 아직도 완전하게 드러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율법의 본질은 같아요. 모든 율법은 한 가지를 명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드러나는 현실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구원 역사 속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방금 본 것처럼 따라서 이 예언약의 율법도 또 십계명도 예수님이 오시어 성취하신 천국의 현실 속에서 새롭게 풀려져야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의 계명 속에서 새롭게 비춰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십계명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부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예언약과 예언약의 율법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가르침을 서신서마다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교회들이 거짓 사도들이나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잘못 가르쳤던 게 뭐냐 하면 항상 예언약이나 예언약의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는 마치 예수님이나 천국이 아직 오지 않은 것처럼 가르치는 거짓 가르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예언약이나 예언약의 율법의 위치가 뭐고 그것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었는지를 예수님과 천국의 배경 속에서 다시 풀어주시는 내용이 서신서에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골로새서에서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로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예,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 배운 거 기억나시죠?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죄송합니다. 안식일은 절기법, 음식법, 제사법을 포함한 예언약의 율법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죠? 다 예언약의 율법이죠? 절기법, 제사법, 음식법 같은 거, 이것을 포함한 그 예언약의 율법들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풀어주시죠. 그림자와 몸의 관계라. 그죠? 그러니까 예언약 혹은 예언약의 모든 율법과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냐 하면 그림자와 몸의 관계. 다시 말하면 어떻게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약속과 성취의 관계. 그림자와 참것의 관계. 즉 모든 예언약과 예언약의 율법들, 구약의 계명들은 다 가르치는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지킬 필요도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가르치는 현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다시 비추어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가르치는 그림자. 그 그림자가 증거한 몸, 여기서 몸이라는 단어가 실체라는 뜻이에요. 실체는 즉 참것은 곧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영원한 왕국인 천국이었다는 거죠. 그거를 그림자처럼 부분적으로 예표로 가리키고 있었지. 진짜 현실은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을 가지고 오실 때에 드러나는 현실이었다는 거죠. 그것으로 비춰봐야 올바로 풀린다는 거예요. 모든 율법은. 우리 히브리서 10장에 가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0장 1절하고요. 그 다음에 9절, 10절.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9절 10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물론 여기는 제사법을 주로 가르치고 있지만 율법이라고 하십니다. 그 제사법을 포함한 모든 구약의 율법들은 다 장차 올 것의 그림자였고 그것이 가르치는 참 형상은 실체는 몸은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리심의 사건. 그때 십자가에서 자신을 바치시며 이루실 천국 구원의 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몸이 없는 그림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몸이 빠져있는 예수님이 빠져있는 예언약과 율법들, 십계명들, 계명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림자는 몸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몸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그림자는. 즉, 예언약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자인 예언약은 그 실체인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다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과 천국의 현실 안에서 예언약과 예언약의 율법은 온전히 성취되어야 한다는 거죠. 성취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예언약은. 그 자체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둘째 것을 세우시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새 언약, 천국을 세우시는 게 목적이었고 그 목적을 이뤘으면 첫 것은 다 폐하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언약과 예언약의 율법, 은 다 예수님과 천국의 현실을 가리키고 있었고 예수님과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오셨으면 예언약과 예언약의 율법을 다 성취하셨다는 뜻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오지 않은 것처럼 예언약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거죠. 예언약의 그 율법을 지키던 그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연결을 할 거예요. 지금도 사실 우리가 예언약의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죄성이 있어요. 뭐 우리가 열심히 잘하면 복받고 이게 다 예언약의 율법, 예언약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 복의 현실들도 이 땅의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순종하면 복받았던 잘 살고 오래 살고 복받고 잘 되고 성공하고 그거 다 예언약의 현실이거든요. 그 예언약의 현실로 자꾸 복음을 전하려 하면 참 것, 둘째 것, 아직 안 온 걸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꼭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천국의 현실을 통해 모든 구약과 구약의 율법을 새롭게 비춰봐야 되고 새롭게 풀어야 한다는 뜻이죠. 조금 조금씩 좁혀져 가는 거예요. 어떻게 풀려야 되는가. 또 한 가지 마태복음에 가보겠습니다. 5장 17절에서 20절. 산상수훈의 내용을 이제 앞으로 많이 배울 거예요. 이 두 왕국을 이해하는 데 산상수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5장 17절에서 20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율법을 새롭게 풀어주는 내용이 이제 쭉 연결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배울 거고요. 먼저 그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부터 우리가 먼저 좀 보면 5장 17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것이 이 예수님이 우리가 구약 예언약의 율법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가장 큰 원리가 이 구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풀어주시거든요. 일단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이나 예언약의 그 십계명이나 우리가 지키지도 않아도 된다? 그런 말씀은 절대로 아니에요.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 가르치는 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지켜야 하지만 이제는 올바로 이해하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해해야 되는지를 이제 그 앞에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17절부터. 예수님은 먼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왜 오셨다고요? 완전케 하기 위해 오셨다. 율법, 선지자, 구약을 가리키는 거죠. 옛 언약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옛 언약을 그냥 무조건 잘못됐다고 없애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옛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완전케 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 언약은 성취될 날을 기다리는 예표와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가나안 땅, 뭐 성전, 십계명 뭐 그 땅에서 복받고 그 땅에서 쫓겨나고 이 모든 현실들은 다 성취될 날을 기다리는 예표와 그림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새것이 오면 옛것은 지나가야 합니다. 성취되었으면 가르치는 것은 더 이상 성취된 것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신 후에 뭐라고 고백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리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은 우리가 말라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구약의 가장 마지막 선지자라고 봐요. 옛 언약의 마지막 증거,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옛 언약은 새하여야 하고 예수님은 새 언약은 천국이 흥하여야 된다. 그때가 왔다는 거죠. 그저 개인적인 고백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시대적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오시고 천국이 임했으면 예언약의 율법 아래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천국 복음으로 나와야 되고 거기서 율법을 새롭게 비춰봐야 된다는 거죠. 18절에서는 방금 읽은 구절 예수님께서 모든 예언약의 율법을 다 이루기 위해 오셨다. 그렇죠? 방금 조금 전에 봤던 사도 바울이 예언약과 율법은 그림자고 그 그림자가 가르치고 증거하던 몸, 실체, 참것은 그리스도라 하신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계명을 이해해야 되는 그 모든 원리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할까?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다 이루기 위해 오셨다. 이것을 우리가 이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내용만 보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나머지 두 가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봐야 완전하게 이해를 하는 건데 첫 번째만 먼저 오늘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먼저 예언약을 완전히 성취하기 위해 오셨고 모든 율법을 다 이루기 위해 오셨는데 그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 모든 구약이 증거하던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케 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언약과 율법은 다 부분적으로 증거하던 그림자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몸, 즉 하나님의 모든 특별 계시의 본체는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인 천국의 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천국에 속한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다 예수님이 완전하게 드러내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봐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 기억하시죠?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구약은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지만 다 부분적으로 알려주신 거였고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드러났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실체였다는 뜻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율법도 그러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십계명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저 우리에게 어떤 삶의 매뉴얼이나 도덕적인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냥 좋은 계명 잘 지키고 살아야지. 아니면 그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얻어내려는 수단으로 쓴다는 것. 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 언약의 율법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증거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현실을 완전히 드러내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렇다면 구약의 그 모든 율법과 계명들이 증거했고 예수님이 온전히 성취하여 드러내신 천국의 현실, 하나님의 성품, 우리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 무엇일까요? 로마서 13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실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요구하시는 것도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구원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보여주셨고 예언약에서도 보여주셨는데 그 현실이, 그 본질이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드러났을까요? 그 율법의 완성인 사랑이 어디에서 완전히 드러났을까요?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무엇인지, 그 나라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완전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천국의 현실도 사랑이며 우리 천국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본분도 사랑임을 온전히 알려주시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이제는 십계명을 통해서가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즉,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겠지만 그 산상수훈에 가면은요, 옛사람에게는, 옛언약의 율법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가르쳤으나 그 정도로밖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의 현실을 구약에서는 그 정도로 증거해야 됐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뭐라 그러세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고. 그 현실이 뭐가 다를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현실에서는 같아요. 그죠? 우리가 누구한테 해를 입혔으면 그대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오른뺨을 내가 누구를 쳤으면 내 오른뺨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 현실은 변함이 없는데 뭐가 바뀌었느냐. 제가 오른뺨을 쳤으면 제가 왜 오른뺨을 맞아야 되죠. 그런데 그 맞은 분이 저를 쳐야 되는 그 오른뺨을 자기의 왼뺨을 치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죄의 짐까지 대신 담당해주는 사랑. 어디에서 드러나는 사랑이에요? 십자가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계명을 주세요. 아직도 세상 나라의 법의 원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죠. 세상 나라는 그렇게 하면 돼요. 천국 백성의 이 땅 천국에 속한 삶의 원리는 더 가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 사랑, 용서하는 사랑, 대신 짐을 져주는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이 모든 예언약의 율법의 몸이요 실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내가 예언약을 완전케 하기 위해 왔고 모든 율법을 다 이루기 위해 오셨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마침내 천국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이제 십자가에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천국에 속하게 하신 백성들에게 천국의 계명인 세계명을 그 십자가에서부터 주시는 겁니다. 천국의 왕께서. 세계명이란 옛계명, 즉 예언약의 율법과는 다르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언약의 모든 율법, 십계명까지 가르치던 바가 완전케 되고 완전히 드러난, 즉 그것이 가르치던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완전히 드러난 계명을 이제는 예수님이 새 계명으로 주시는데 그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새 언약이 배경이 있기 때문에 새 계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즉 천국의 현실 속에서 이젠 주신다는 거죠. 그 새 계명이 뭐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제는 여러 가지로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로 알려주세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한 가지 세계명을 주시는데 그 세계명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에서부터 새 계명, 천국의 계명, 천국 백성들의 계명이 나온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만, 십자가 복음을 알고 믿을 때에만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천국에 속한 우리 백성들의 삶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 천국의 현실은 사랑이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실 때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온전히 하나님과 천국의 현실을 죽게까지 증거하여 주셔서 우리의 천국 현실도 사랑이라는 것을 완전히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천국 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그렇게 완전히 사랑하며 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천국에서 그 사랑을 하며 살 건데 지금도 명하세요. 그 얘기는 뭘까요? 지금도 우리가 천국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천국 현실이 시작이 되어서 천국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라는 명령은 알겠는데 그 이유를 알려주실 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아버지가 거룩하니 아들인 너도 거룩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천국의 왕인 내가 거룩하니 천국 백성인 너도 거룩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성취하신 우리 구원의 현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요. 우리 안에서 새 일을 시작하신 성령님이 끝까지 완성해 가시는 구원의 현실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명하세요. 결국은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에서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약의 율법들, 그 십계명 한 가지 한 가지조차도 다 이 십자가 사랑으로 비춰봐야 되고요. 천국 현실로 예수님 십자가 사랑에 비추어 새롭게 풀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조차도 십계명을 전할 때에도 우리는 십자가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려면 십자가 복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십자가 사랑을 모르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언약의 율법이나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은 할 수 없었다는 게 구약의 결론이에요. 누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져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붙드는 그 믿음을 주셔야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십자가를 아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천국의 율법, 십자가 사랑. 천국은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자들이 그 사랑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에 속한 새 사람으로 그 사랑을 맛보고 비록 이 땅에서는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그 사랑을 힘써 증거하며 그 사랑을 하지 못하게 하는 옛사람의 죄성과 끝까지 싸워나가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 사랑으로 교제 나누며 천국 현실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서 나의 영광, 내 나라 천국의 영광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천국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천국 백성 된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의 소원. 이 십자가 복음을 아는 천국 백성들의 마음의 소원. 이 십자가 사랑을 더욱 아는 것에서 자라가게 해달라. 이것이 우리의 간구입니다. 이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이 사랑 안에서 더욱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고 이 사랑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이 사랑으로 우리가 속한 천국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실 때 이것을 기도하세요. 우리가 이 기도를 읽고 마칠 텐데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 마음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죄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려주시고 그 십자가 사랑의 맛을 보고 누리는 성도들로 또한 천국 현실을 증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더욱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사랑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더욱 예수님 닮은 형상으로 자라가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통해 천국의 현실이 더욱 드러나는 귀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